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2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저와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선교 다녀오시고 이렇게 다녀오신 그런 은혜, 이런 소감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주 모임 때, 셀 모임 때 이렇게 많이들 나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다녀오신 분들 뵐 때마다 어땠는지, 잘 다녀왔는지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매년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을 갔다 온 것 같다. 예, 천국을 갔다 온 것 같다.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매년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것 같다. 예. 우리 뭐 선교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비상한 예배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에 있다가 온 것 같다. 천국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썼죠.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어떤 비유가 아니고 저는 실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천국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천국이 늘 그리고 더욱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하면요, 다름 아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신앙을 이렇게 누리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천국을 믿지 못하고 또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 땅의 삶에 갇혀서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들도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경우가 이 땅의 삶, 이 땅의 문제들에 매여 있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곧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굳건히 가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천국을 믿는 신앙, 곧 종말론적인 신앙이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과 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20장부터 22장 계시록의 마지막이죠. 이것 또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말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천국을 경험하고 온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가운데 임할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요,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천년 왕국 시대가 펼쳐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환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고 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휴거를 당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짐승과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았고요. 사탄은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 동안 이제 갇혀 있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또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명 천년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서 또 한 번의 큰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곡과 마곡의 전투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 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제 넘어와서는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에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이제 천국의 모습이죠. 이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천국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많은 경우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 핵심적인 특징, 어떤 핵심적인 본질을 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천사는 앞에 이제 17장에서 나왔던 그 천사입니다. 그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나와서 오늘 요한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동일한 천사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동일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음녀와 신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시고는 바로 뒤에 10절에서 그에게 보이신 것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음녀의 정체가 뭐였죠? 큰 음녀가 뭐였죠?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음녀는 음녀의 정체는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서로 대조되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약성경은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가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교회와 그들이 거하게 될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성, 물리적인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어디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냐?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성의 모습이 아니고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왔던 미래의 성전의 모습을 철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면서 이 에스겔에게 먼 훗날 회복될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형적인 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17절은 이 성의 외형과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뭐죠? 물과 함께 빛이죠. 이 세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또한 뭐죠? 예, 빛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요, 사실 다 빛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보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의 아름다움은 빛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되고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빛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인가?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 21절에도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요, 첫 번째로 어떤 성이냐, 어떤 성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음녀로 묘사된 성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우리 18장 12,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담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16절에서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온갖 명품과 이러한 것으로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겁니다. 뒤에 18절부터 21절에도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의 재료들이 나와요. 18절부터 21절은 그 성을 이루는 재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온갖 보석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보석인지 실제로 금은방 하시는 분들도 몰라. 금, 은, 유리, 수정, 진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온갖 보석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와 사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순결함과 존귀함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에서도 보면 23절로 넘어가 보면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 달빛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쓸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이 빛나는 이유는 각종 보석들로 막 붙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도 빛이 있어야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은요,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이런 전기빛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은 다 거룩하게 빛나는 겁니다. 건물도 빛나는 것이고 사람도 빛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모세가 그랬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요 실제 오늘날에도요 예, 그 겉모습은 굉장히 남루하지만 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남루하지만 그 얼굴에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앞에서는 보석도 해와 달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아주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거꾸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뒤에 가서 그 빛을 두고 뭐라고 증언을 하는가 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 빛 앞에서는요 햇빛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여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여기에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때 키우는 작은 초 있죠. 그 촛불 하나가 켜져 있다면 그 영향은 엄청나겠죠. 그죠? 깜깜한 이 공간 안에 모든 빛을 다 차단시킨 이 공간 안에 이 촛불 하나는 굉장히 큰 영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 공간 안에 모든 조명을 다 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촛불은 의미가 있나요? 예, 전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와 달의 비침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근원적인 빛, 그러한 영적인 빛,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그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둠 그 자체죠. 물리적인 빛은 있지만 참 빛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빛이죠. 할렐루야.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사탄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그 성이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아주 맑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24절 뒤에도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땅의 왕들은 앞에서 말하는 그 땅의 왕들이 아니죠. 앞에서 멸망당한, 이미 멸망당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한 그 이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자기 영광.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영광의 빛으로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26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저것으로 치장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요, 돈의 영광이 아니고요, 또 어떤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대중의 인기, 이러한 영광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매일 이 세상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의 영광, 권력, 대통령, 그 외에 어떤 부자들, 그 외에 어떤 인기 있는 세상의 명예를 가진 어떤 사람들의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까? 그것은요, 바울의 표현이 딱 맞아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곧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진짜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광이 있고, 진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이죠. 그러한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곳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뭐가 없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 죽음이 없다 그랬고요, 또 바다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밤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난 밤이 너무 좋아. 밤을 즐기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뒤에 22장 5절에도 보니까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25절에 보니까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죠. 여러분 밤에는 더더욱 닫아야죠. 그래야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문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문은요, 그런 용도의 문이 아니야. 그냥 인테리어예요. 그냥 디자인이에요. 그냥 디자인. 예,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속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용도예요. 예. 여기서의 문은요, 예,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왜? 닫을 일이 없으니까, 밤이 없으니까, 아무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바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안녕과 안전과 보호와 평화와 샬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염려가, 조금의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돈을, 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중으로 잠궈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안 들을까 두려워하고 하는데요, 천국은 문 열어놓고 자도 돼. 그 정도로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 거룩하고 순결한 빛으로 가득한 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이죠. 이 땅에서의 헛된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런 진짜 영광으로 가득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영광은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참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에서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역대하 7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죠. 그리고 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 곧 교회입니다. 교회에 충만했던 그 영광이 이제는 온전히 충만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온전히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추구했던 그 영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한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에 비추이는 그 영광 말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또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모세도 그러한 영광을 구했다고 하죠. 24절부터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영광이 아닌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진정한 영광을 바라고 구한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안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그러한 영광을 사모하고 구합시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늘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박수갈채는 잠깐이야, 잠깐. 하늘에서 하나님이 쳐주시는 박수와 칭찬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있어야 할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어? 이게 없어?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장막이 있어야 되는데 장막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몸소 그 도시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전을 필요로 하셨거든요. 성전이 있으셔야 했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굳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 그냥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또 같이 쉬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게 또 같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또 분리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의 여전한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 대한 여전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한 집에 사는데요 여전히 뭐해? 각방 쓰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여전히 각방 쓰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러한 각방이 없다는 거예요. 각방이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천국 못 가. 주님 저 좀 따로 저 좀 있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가. 각방이 없어 천국에는. 온전히 함께 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이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지성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에도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와 좀 이상하다 네모 반듯하여 길이 너비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은 뭐 그 당시 이제 단위인데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되는 굉장히 긴 길이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되는 굉장히 긴 길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2,000이면 12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12는 무슨 수? 완전수. 1,000은 만수. 그래서 굉장히 큰 수, 무한히 큰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면 첫 번째 크고 넓다는 의미입니다. 크고 무한히 크고 넓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다? 같다는 거야. 여러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면 이거 무슨 면체? 정육면체. 거대한 정육면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이 의미하는 직접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할렐루야. 네. 다 무한하니까 같죠.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성경 공부반 선생님 오늘 안 오셨네요. 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지성소가 딱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가 다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거기서는 20규빗으로 지어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으로 같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통째로 뭐다? 지성소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구도 있다? 우리도 함께 있다는 거야. 아무런 가림막 없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핵심입니다. 우리 12절에도 보면은요, 그 성에 이제 열두 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뭐래요?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러죠.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뭡니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통틀은 모든 이긴 자들이죠.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긴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로 이루어진 성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 곧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기도 하면서 누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성곽의 기초석이 이제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 계신데, 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석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보석들은 어떤 보석들이냐,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지성소가 사실은 뭐를 본따서 만든 거냐,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지성소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명하신 거죠. 그것을 본따서 만들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을 데가 없다고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성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다? 바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같이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같이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함께 하심이에요. 온전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연합이 사랑이잖아요. 온전한 연합,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핵심인 것입니다. 앞에 2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온전히 함께 계신다. 이게 천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맨 중앙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앞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맨 마지막 48장 35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그 성읍은 궁극적, 여기서의 성읍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 샤마. 여러분, 천국의 이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샤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샤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성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샤마. 천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그곳에서의 삶이 이제 22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나무에 두 가지 열매 맺히는 거 보셨어요? 이 세상에? 아니, 진짜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한 과실나무에 두 종이, 사과, 배가 맺혀진 거나 뭐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바뀌어. 1월 달에 열매, 2월 달에 열매, 3월 달에 열매. 예. 이러한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도 버릴 게 없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료가 된다. 예.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면은요, 뭐가 떠오르세요? 응?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이 떠오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에덴도요, 사실 지성소입니다. 에덴에도 성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도 성소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얼마 가지 못해서 확 파괴가 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랬었죠. 우리 지난 조이 캠프 때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인 미래 성전에서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창이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그 물이 사해로까지 흘러들어가서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바다를 다 살리고 또 바다가 살아나니까 강 주변도 수목이 형성되고 그리고 바다는 뭐예요? 황금어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미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에덴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그 훨씬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봐도 창세기 2장과 비교해서만 봐도 차원이 달라요. 에덴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덴의 회귀가 아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에덴에는 있으나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에덴과 새 예루살렘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둘 다 생명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에덴에만 있고 새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그리고 에덴에만 있고 새 예루살렘에 없는 동물 바로 뱀이 없어요. 그죠? 에덴에는 뱀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 뱀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뱀은?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에덴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에덴은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죄를 질래야 해도 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시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조금의 죄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과 에덴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만 있는, 오직 생명, 영원한 생명만 누리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게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드린다, 예배하며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 그들의 눈을 철저히 가리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죠?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의 극치입니다. 영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도요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지구지선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더한 영광의 극치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하늘과 땅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그 통일,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의 핵심, 두 번째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 속에서 5절,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한 온전한 연합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앞에 천년 왕국 시대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천년도 아니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부여된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옆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한 것이죠. 그것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의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타인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이 있고요 참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믿고 이 천국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그곳에서 누리게 될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와 샬롬, 기쁨, 완전한 행복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아멘.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비롯한 예배는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주러 갔지만 어떻게 하고 왔어요? 많이 받고 왔죠. 그죠? 누리고 왔죠. 어떤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누리는 선교였다고. 늘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러 가는 것 같지만 누리고 오는 거예요. 무엇을 누립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바로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무엇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시대로 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사람 천국 못 간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은 천국 못 가.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이니까.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하고 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회 가기 싫다? 그거는 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입니까? 왕노릇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대해서, 질병과 저주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왕노릇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거스르려는 그 거역, 그 불순종에 대해서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에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시 따라해 보세요. 겸손의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권력욕으로 가득 찬 그런 왕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종이 되심으로 왕이 되시고 종노릇하심으로, 섬김으로 왕노릇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20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 서는 중재자예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너희들이 막아서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다시 그 생명나무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경험되고 누려지고 있지만 더더욱 경험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복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